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나니라. 아멘. 기독교 달력으로 이번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재의 수요일로부터 부활절 주일까지 40일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독교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은 재의 수요일에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마에 재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성도들은 실제로 사순절 기간 동안 금욕하고 절제하며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씁니다. 소수 성도들은 40일 내내 부분 금식에 들어갑니다. 하루 한 끼씩 금식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고난 주간 마지막 주일 한 주간 동안이라도 부분 금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은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만큼은 하루 종일 아니면 한두 끼라도 금식에 들어갑니다. 지난 2주일 동안 광고했듯이 우리는 올해 재의 수요일에 이제 내일 모레 글핍니다. 미국 교회와 연합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림으로써 사순절 기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순절 기간 동안 겪으셨던 사건, 곧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시며 받으셨던 사단의 시험을 같이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시험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늘 말씀 바로 전 3장 21절서부터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의 첫 번째 배경이 21절과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막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0%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이어서 23절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두 번째 배경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에게로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아담까지, 아니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38절 끝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에게서 끝이 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영어 성경과 원어를 보면 셋의 아들은,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서는 새 번역만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누가는 방금 전에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곧 이어서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누가가 이러한 배경을 오늘 말씀 앞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예수님은 지금 성령 충만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첫 인간 아들인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은 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겼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먼저 3절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광야에서 배를 골고 있냐고 말합니다. 굶어 죽으면 어떻게 지상에 온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100%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지 않으면 배고프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셔서 굶주리신 주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입니다. 우리는 40일은 고사하고 몇 끼만 굶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집니다. 빵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빵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우리도 모두 에서와 같은 처지에 빠지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다 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4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중 일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온전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만 또한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할 수 있으셨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고통받을 것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사를 좌우하는 떡의 유혹을 물리치시자 마귀는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없는 인간이 걸려 넘어지는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5절서부터 7절을 보시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고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말한 것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세상을 지배할 권한을 심판받을 때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는 사단의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주권은 능력에서나 기관에서 제한받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반 사실 반 거짓말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쉬운 길, 십자가가 없는 왕관, 죽지 않고 통치할 수 있는 길을 택하라고 유혹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왕이 되어 통치하셨으면 우리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다음에는 부활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실 때 아버지께서 자신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실 것을 믿으셨기에 말씀으로 사단의 거짓말을 다시 대적하십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손에 있는 순간의 세상의 영광을 취할 것을 거부하시고 하나님 손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떡으로도 세상의 영광과 권세로도 유혹하는 데 실패하자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구절을 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단은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단 마귀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킬 것인데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주실 터인데 무슨 걱정이냐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대중들의 찬사를 얻기 위해서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은 그것은 모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능력의 사역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뛰어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표적조차도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뛰어내리실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 이번에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하십니다.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 때 처음 있었던 시험이 아닙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있었던 시험입니다. 오늘 기원에서 읽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첫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도 남으심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으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6절에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시는 세 가지 유혹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늘 먹을 것을 찾고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갈망하며 우리의 영은, 교만한 영은 늘 자랑거리를 추구합니다. 이 3대 유혹은 지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은 타고나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입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 조금 자라면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원합니다.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 장난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뽐내기 시작합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땅에서 난 사람 아담이 받았던 시험입니다. 하늘에서 난 사람 아담이신 예수님도 받았던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도 늘 받는 시험입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의 시험,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들도 누구나 받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귀에 먼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주중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좀 더 좋은 빵 먹기 위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육의 양식을 조달하느라고 그리고 성적인 즐거움을 충족시키느라고 자신의 영이 피폐하고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질책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8절서부터 30절의 말씀에서 질책하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방인들이나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뛴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너 왜 일하냐 그러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살면서 주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사단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대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늘 받는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주인으로 살 수 있는데 왜 종으로 사냐고 합니다.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는데 왜 고통스러운 삶을 사냐고 합니다. 세상의 정치계와 사업계에서 리더가 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십자가를 지고 살면 무슨 변화를 시킬 수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찾아 방황하게 함으로써 제자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찾아 방황하느라고 세상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메스터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을 잊고 인간 메스터 종노릇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책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말씀합니다. 우리 지상의 삶은 가나안을 가는 광야의 삶입니다. 사단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광야의 삶은 짧은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는 말씀을 우리도 되뇌이면서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제자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늘 받는 또 다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껏 뽐내고 자랑하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천 가운데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을 자랑하고 옷과 보석을 자랑하고 자신의 교육받은 것을 자랑하고 지위를 자랑하고 집과 차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모든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마음껏 과시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보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자원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을 경제적인 구원자로 전락시키고 빵이나 갖다 주는 자, 정치적인 구원자로 전락시키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오는 자, 표적을 보여주는 구원자로 전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것들을 마음껏 들어주는 사람으로 전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농민들과 정치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셀롯당원들, 애국자들과 그리고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메시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구세주 정도로 생각합니다. 의식주의 해결사로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출세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는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학위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암에 걸리면은 기도해서 나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사단 마귀의 시험에 백발백중 넘어갑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주님과 말씀을 홀대하며 삽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세상의 권세를 구하며 삽니다. 내 능력대로 무모하게 살아놓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구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유혹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는 세상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거짓 교사들은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든지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선한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골고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첫째, 말씀으로 대적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은 모든 유혹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기록하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도 기록하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기록하였으되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셨습니다. 주님은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을 실제로 구현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가슴판에 새기셨기에 두셨기에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충만해야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고 시작을 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삶일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에 따르면은 성령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두 개념은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것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충만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곧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도 세례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면 곧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왜 몰아내시는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시험하신 것은 복주기 위해서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절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허락하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땅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압도할 때 압도되지 않고 말씀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길한 예감을 주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다 마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모든 성경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나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 공동 번역을 보니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전략적인 후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을 마치고 떠난 후 계속 기회를 노렸습니다. 여러 차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순간적이지만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중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리스도여든 뛰어내리라고 시험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늘 시험의 연속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극성을 부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문맥을 보면 성령 충만하셨을 때입니다. 물론 세상령이 충만해서 살아가면 사단이 극성을 부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행여나 나는 지금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사단이 전혀 나를 공격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단과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바짝 매달려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단 마귀는 기를 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인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표현을 빌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을 위해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볼 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봅니다. 그러기에 만나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신은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면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광야에서의 삶은 사단 마귀와의 전쟁의 연속입니다. 잠시라도 우리의 가드를 내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백발백중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감으로써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를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였으되 주님과 같이 대적함으로써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늘 승리하는 삶, 그러므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